북 큐레이터 아키와 함께 제철 신간을 장바구니에 담아보는 방송 아키의 책바구니. 안녕하세요, 저는 아키입니다. 너무나 사랑스러운 드라마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제목은 귀에 맞으신다면. 일본 드라마고요. 팟캐스트를 만드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체인점 식당의 음식들을 좋아하는 한 여성 직장인이 어느 날 이 체인점 음식에 대한 팟캐스트를 얼렁뚱땅 시작하게 되고 주위 친구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자기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음식으로 또 팟캐스트로 풀어나가는 그런 드라마고요. 주인공은 올 여름에 개봉했던 청량한 여름 영화죠. 썸머 필름을 타고의 주인공이었던 이토 마리카 배우입니다. 와, 이분 진짜 매력 터지는 그런 배우고요. 이렇게 귀엽고 엉뚱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게 분명한 캐릭터에 정말 딱입니다. 팟캐스트를 만드는 사람으로서는 공감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였고요. 친구가 추천해줘서 보기 시작을 했는데 그 친구가 여자 버전의 아키 이야기라고 했었거든요. 제가 뭐 그만큼 매력적인 캐릭터는 아니지만 무언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계속 좋아하기 위해 목소리로 이야기를 전하고 자기 삶을 또 성장시켜 나가고 이런 서사에 너무 몰입되고 공감돼서 절절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진지한 분위기는 절대 아니고요. 반대로 정말 깨발랄하고 유머러스하고 또 매 에피소드가 30분 이내에 짧은 단편적인 이야기이기도 해서 편하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왓챠에도 있고 웨이브에도 있더라고요. 팟캐스트라는 매체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드라마 속 주인공인 미소노가 맨 처음 팟캐스트를 시작하면서 하는 말이 있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걸 쭉 좋아하고자 시작했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저는 이 말이 참 좋더라고요. 이 팟캐스트도 제가 좋아하는 걸 쭉 좋아하고자 시작했었거든요. 읽고 싶은 책을 장바구니에 담는 일, 제 안에 담긴 이야기를 목소리로 꺼내는 일, 좋아하는 걸 좋아한다고 말하는 일, 제가 좋아하는 것들입니다. 그것들을 2023년에도 계속 해보겠습니다. 제가 녹음하는 오늘은 2022년의 마지막 날인데요. 그런 날답게 연말 결산 한번 해봐야겠죠? 저는 이맘때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각자가 좋아했던 것들을 얘기하는 게 참 보기 좋더라고요. 겹치는 것들이 있으면 반갑기도 하고요. 우선은 책바구니답게 2022년 장바구니에 아쉽게 담지 못해서 원통했던 책들을 모아보려고 합니다. 원통 리스트라고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저의 감별 능력이 부족해서 혹은 촉이 닿지 못해서 또 잘 몰라서 지나쳐버렸던 그런 책들입니다. 다른 작가나 전문가분들의 올해의 책 리스트를 적극 참고했고요. 저는 제가 잘 몰랐지만 남들이 좋다고 하는 것에 꽤나 관심이 많거든요. 우선은 한국 문학들 몇 작품입니다. 임선우 작가님의 유령의 마음으로 라는 단편집이고요. 유령들이 그려진 굉장히 귀여운 표지의 책이에요. 임선우 작가님은 2019년 문학사상 신인상을 수상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하신 작가님이라고 하고요. 총 8편의 단편이 실린 책인데 능청스러운 환상을 보여주는 단편들이라고 해요. 설정들이 되게 흥미로운데요. 표제작인 단편 유령의 마음으로는 어느 날 일하던 빵집에 나와 똑같이 생긴 유령이 나타났다. 또 빛이 나지 않아요라는 단편은 닿기만 해도 해파리로 변하게 만드는 변종 해파리가 나타났다. 이런 굉장히 엉뚱한 상상의 설정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많은 작가님들이 올해의 책으로 이 책을 많이 꼽으셨더라고요. 추천사를 보면 제가 정말 좋아하는 박솔매 작가님과 또 수이밍꿀 출판사의 황예인 대표님의 추천사가 있는데요. 박솔매 작가님은 섬세하게 쌓아온 장면에서 순간적으로 못이 하나 빠지면서 혹은 물방울이 하나 떨어지면서 생기는 틈이 매력적인 소설이라고 덧붙여 말하고 싶다. 이런 말을 해주셨고요. 황예인 평론가님은 이 세계에 머무르는 동안 우리에게는 그저 마음을 살리려는 데 전념하는 이야기가 필요하고 이 작가는 어김없이 그런 이야기로 우리의 마음을 살려낼 것이다 라고 쓰셨습니다. 올해 제가 놓쳐서 원통했던 첫 번째 책, 임선우 작가님의 유령의 마음으로였고요. 다음으로는 작가님의 이름이 굉장히 독특한 역시 소설집입니다. 김쿠만 작가님의 레트로 마니아이고요. 김쿠만 작가님은 혜성처럼 등장한 신인 작가라고 하는데요. 작가 소개를 보면 종합소설가라고 스스로를 칭하고 있고요. 이 김쿠만이라는 이름은 영화감독 두 사람의 이름을 멋대로 약탈해서 만든 필명이라고 합니다. 쿠엔틴 타란티노랑 한국의 이만희 감독이래요. 이 둘이 합쳐졌다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웃겼고요. 독특한 사람이구나 싶었습니다. 웹진 던전에서 활동을 했고, 2022년 쿨투라 신인상, 한국과학문학상을 수상하셨다고 해요. 레트로 마니아 이 책에는 8편의 단편이 실렸고요. 추가로 금정현 작가님의 해설이 담겨 있다고 해요. 저도 사실 금정현 작가님 때문에 이 책을 알게 됐어요. 금정현 작가님과 정지돈 작가님이 함께 영상자료원 홈페이지에 연재 중인 한영한사, 한국 영화에서 길을 잃은 한국 사람들이라는 칼럼 시리즈에서 이 책의 해설을 쓰고 있다는 금정현 작가님의 글을 읽었거든요. 그때부터 흥미가 가기 시작을 했고요. 그의 농담에서는 동시대의 어떤 작가들에게서도 쉽게 발견할 수 없는 감칠맛이 느껴진다. 혀를 내두를 정도로 이야기를 능수능란하게 이끌어가는 작가. 요런 평들을 상을 받을 때 심사평으로 받았다고 하는데 더욱더 궁금해집니다. 올해 제가 놓쳐서 원통했던 두 번째 책, 김쿠만 작가님의 레트로 마니아였고요. 다음은 한국 문학을 벗어나서 해외로 한번 가볼게요. 이 책은 제목을 나중에서야 듣고, 와, 제목 너무 좋다. 무슨 책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궁금하다 싶었던 책인데요. 아무도 지켜보지 않지만 모두가 공연을 한다. 미국의 비평가이자 작가인 비비언 고닉의 논픽션 에세이고요. 비비언 고닉은 2021년 연말쯤 나와서 굉장히 화제가 됐던 사나운 애착이라는 책을 쓰신 분이에요. 미국의 비평가이자 작가이고 미국 문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면에서 버지니아 울프와 자주 비견되는 분이라고 합니다. 회고록의 새 장을 열었다고 평가될 만큼 자전적 글쓰기 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상을 차지한 작가라고 하고요. 이 사나운 애착은 제 주위의 친구들도 모녀 관계에 대한 복잡한 마음을 이야기할 때마다 항상 언급하는 그런 책이기도 해요. 그 비비언 고닉의 올 여름쯤 국내 출간되었던 책이 바로 아무도 지켜보지 않지만 모두가 공연을 한다고요. 역시 자전적인 이야기를 펼치는 에세이인 것 같아요. 표제작인 아무도 지켜보지 않지만 모두가 공연을 한다는 뉴욕 곳곳의 거리를 배경으로 비비언 고닉이 사람들을 관찰하고 또 들은 이야기들이 담겼다고 하는데 책 속에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그의 문체는 자신과 타인 사이에 오가는 드라마틱한 눈빛과 표정, 숨막히는 찰나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포착하는데 단순 설명을 넘어 각 인물의 목소리와 억양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대화체를 주로 사용하며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 저는 자기 이야기, 또 자신과 주변 타인들의 이야기를 집요할 정도로 내밀하게 꺼내는 에세이들을 사실 꽤 좋아해요. 비비언 고닉은 좀 뒤늦게 알게 된 작가지만 이번 기회로 한번 읽어보고 싶어요. 알라딘 구매자 백자평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도시에서 인간으로 살아간다는 일에 인간관계에서 비롯되는 고독과 외로움을 이렇게 빼어난 문장으로 섬세하게, 생생하게 통찰할 수 있다니. 비비언 고닉은 진짜 이 시대의 에세이스트가 맞구나. 에세이를 좋아하지 않음에도 그의 모든 글을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든 사람은 수전 선택 이후 처음. 잠자냥이라는 분의 평인데 저는 요 평을 보니까 더 읽고 싶어졌습니다. 올해 제가 놓쳐서 원통했던 세 번째 책, 비비언 고닉의 아무도 지켜보지 않지만 모두가 공연을 한다였고요. 마지막 책입니다. 이 책은 저의 개인적인 애정 때문에 알게 된 책인데요. 아까도 잠시 언급했던 저의 최애 작가, 박솔매 작가님이 2022년 올해의 책으로 이 책을 꼽아서 존재를 그때서야 알게 된 책입니다. 만약 그 기회가 없었다면 정말 접하기가 어려웠을 것 같은 책이고요. 일본 작가의 책입니다. 제목은 최종 옥중통신이고요. 제목처럼 이 작가, 다이도지 마사시가 감옥에서 발신한 글들이 담긴 책이에요. 그럼 다이도지 마사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1974년 8월 30일 도쿄 한복판에서 폭탄이 터진 일이 있었다고 해요. 미쓰비시 중공업 본사 건물에 설치한 시한폭탄이 터진 거고요. 8명이 죽고 165명이 다친 비극이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을 일으킨 사람들은 스스로를 동아시아 반일 무장전선 늑대 부대라고 칭한 사람들이었다고 하는데요. 그 중심 인물이 바로 이 책을 쓴 다이도지 마사시라고 합니다. 사형 확정 판결을 받고 옥중에서 쓴 편지와 하이쿠들이 담긴 최후의 기록을 이렇게 남겼다고 하는데, 그러면 왜이 사람의 기록이 의미가 있을까요? 사건의 비극적인 결과로 그 의미가 억눌려 오긴 했지만, 이 사건은 일본인이 자국 일본의 식민지 지배와 아시아 태평양 전쟁 전후에 경제 침략의 대표 역할을 했던 미쓰비시 중공업을 응징하려고 했던 상징적인 사건이기 때문이에요. 일본 전후 현대 정치사에 박힌 유리 조각과 같다라는 말이 적혀 있고요. 일본의 정치사, 그리고 일본 사회의 내면, 그리고 현재 아베의 죽음 이후 일본의 방향, 이런 것들도 다 같이 생각해 볼수 있는 책이라고 합니다. 흥미로울 것 같더라고요. 올해 놓쳐서 원통했던 마지막 책, 다이도지 마사시의 최종 옥중통신이었습니다. 덤으로 저의 올해 결산 몇 가지도 추가로 소개해 볼까 하는데요. 저의 개인적인 몇 가지 사건들이 있었어요. 아키의 2022년 중요한 사건들. 첫 번째는 역시 아키의 책바구니 팟캐스트를 시작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고양이 룽지를 입양한 것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나중에 더 자세히 이야기하겠지만 연말에 전세 사기를 당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저의 올해의 책 베스트 5는 벵하민 라바투트의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길 멈출 때, 이서수의 헬프미 시스터, 김멜라의 제꿈 꾸세요, 정지돈의 스크롤, 김지연의 마음에 없는 소리입니다. 이 다섯 개 사이에 순위는 없고요. 저의 올해의 영화는 어쩔 수 없이 헤어질 결심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각자 자기만의 연말 결산을 해보시기를 바랄게요. 모두 한해 동안 고생하셨고요. 2023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책 장보기로 다시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아키의 책바구니, 저는 아키였습니다.